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우시아의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메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엠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엠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엠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엠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아가 남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마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의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6살의 나이로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예후 왕조의 4대 왕인 여로보암 2세의 통치로 나라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16살의 아사랴가 헤쳐나가야 했던 유다의 정치 지형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먼저 아사랴의 나이가 매우 어렸습니다. 고작 16이면 고등학생 정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강력한 왕권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아스와 아버지 아마샤 모두 정적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성경에 아버지를 암살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렸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그 모두를 제거할 만큼 아사랴의 힘이 미약했거나 아니면 정치적 반대파들이 다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록 왕이지만 자기 뜻을 온전히 펴기가 대단히 어려웠겠다, 무리가 있었겠다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형편도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비록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헐어버린 성벽이 흉물스럽게 남아있었고 성전과 왕궁 창고의 보물도 다 빼앗겨 국고가 바닥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인재풀도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은 10년도 더 전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다 볼모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인적 자원이 대단히 부족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작 16살이었던 아사랴가 다스려 나가야 했던 유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열왕기하 기자는 아사랴가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버지 아마샤가 그랬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왜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고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에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은 이런 뜻을 가진 하나님의 허락으로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이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지어지고 낙성식을 행한 뒤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이전의 습관을 따라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든 신앙인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일정 부분 동화된 유다는 산당 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혼합된 신앙을 가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 중 하나가 산당이었지만 실제로 유다의 왕들은 산당에서 분향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이끌 의무가 왕들에게 주어져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한계가 여기에서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52년 동안이라는 오랜 통치기간을 감안한다면 정말 아사랴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정보가 희박합니다. 다음으로 당황스럽게 느닷없이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 거했다라고 알려줍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52년 동안이나 왕이었던 그의 인생에 이렇게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말은 그리 또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치셨다의 히브리어는 나가라는 동사인데 보통은 만지다, 닿다의 뜻인데 여기에서는 강세형으로 쓰여서 때리다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터치하셨는데 강하게 때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전이된 듯한 열왕기하 기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고 힘주어서 양피지에다가 눌러쓰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사랴의 또 다른 이름은 우시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사랴와 우시아가 섞여서 나오지만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아로만 나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유다 말기에 엘리야김이 왕이 될 때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맛다냐가 왕이 되면서 시드기야라 했듯이 아사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면서 왕명으로 우시아라고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느닷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아사랴를 어느 일정 시점에 하나님께서 치셨고 나병 환자로 만드셔서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섭정을 해야 했다라는 게 아사랴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아사랴의 통치는 이렇게 통으로 날려버릴 정도로 형편없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업적만으로는 남북이 분열되고 남쪽의 왕들 중에서는 단연컨대 최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설명하는 아사랴의 치적들을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협이 될 만한 인접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합니다. 첫째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가드, 야브네, 아스돗,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은 블레셋의 중요한 성읍들의 성벽을 헐고 블레셋 성읍들 사이에 유다의 성읍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쉽게 힘을 합해서 유다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완전히 블레셋을 지배한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으로 지중해 연안지대를 통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남쪽의 항구 도시 엘롯을 되찾아와서 홍해 무역로를 재건합니다. 셋째, 남동쪽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을 쳐서 이깁니다. 넷째, 동쪽의 암몬을 압도하여 해마다 조공을 받아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내실도 다지는데 먼저 수도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서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유다의 전 국토를 요새화합니다. 광야에 망대를 세워 외세의 침입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 노는 땅에 가축을 많이 기르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대규모 농사를 짓게 합니다. 3,000명에 가까운 지휘관을 양성하고 30만 명이 넘는 상비군을 조직합니다. 엄청납니다. 조선 세종대에 조선의 상비군이 30만 정도 됐습니다. 대규모 군대에게 입힐 옷을 만들고 칼과 창, 방패와 투구, 갑옷 등을 만들어 30만 명을 무장시킵니다.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전쟁에서 사용할 화살을 쏘는 무기와 투석기를 개발합니다. 아사랴는 나라를 안팎으로 정비하고 압도적인 전력으로 주변을 효과적으로 제압했습니다. 절치부심으로 기른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나라를 정말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사랴의 정치적 업적이 이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역대하 26장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역대하 26장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하나님은 아사랴를 도우셔서 그의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린 나이로 16살의 나이로 왕이 되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대단한 치적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비록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암살당했기 때문에 언제든 암살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찾을 동안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왕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형통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곧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좋은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절치부심하며 이루어온 업적으로 자신감이 생겨나면서 지지세력이 늘었고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백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교만해졌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제사장의 일입니다. 이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본문은 교만하여 범죄했다라고 두 차례나 히브리어 마알을 써서 아사랴의 행동을 비판합니다. 마알은 어기다, 더럽히다, 신성 모독죄를 범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사랴의 교만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라는 1차원적인 자아도취가 아닙니다. 어린애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차원의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앞서 말한 이 모든 치적들을 쌓을 수 있을 만큼 모든 일들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을 만큼 영민한 사람입니다. 지금 발현된 아사랴의 교만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암살당하는 아픔을 겪었던 아사랴가 자신은 그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 가운데서 나온 교만입니다. 할아버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가까스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여호야다를 잇는 제사장들은 왕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왕권의 견제 세력으로 제사장들이 일정 역할을 감당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사랴도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제사장들의 견제 시스템 속에서 왕노릇 해왔음을 나타내는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사랴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말은 제사장들도 쉽게 넘보지 못할 절대 권력을 손에 넣고자 했다는 말로 치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왕들처럼 초법적인 존재로 유다에서 인정받고자 함이었고 누구도 자신의 뜻을 꺾거나 견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만드는 것만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 자신의 아내를 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유다를 둘러싼 모든 나라들은 초법적 존재로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모든 왕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왕을 제지하기 위해 제사장이 아주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뒤따라 들어갔지만 아무도 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사랴를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를 제지하려던 제사장들을 향해 왕이 불같이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한 나병.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치심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명확해진 지금 더 이상 왕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아사랴는 결국 우리가 오늘 기록으로 보듯이 별궁에 격리된 채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역대하 마지막에 보면 그가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묘실 바로 옆에 토지에 묻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분히 동정적인 시선으로 아사랴에 대해 기록하는 역대기와는 달리 열왕기가 아사랴의 인생에 대해 차갑게 침묵하고 생략하고 애써 결과만 빨리 설명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책입니다. 왕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누구의 길을 따라갔는지에 집중합니다. 아사랴의 뛰어난 통치는 생략된 반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고 섬기게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아사랴의 죄는 지면을 할애하여 다루고 싶지 않을 만큼 하나님 편에서는 불편한 것입니다. 아사랴의 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지은 첫 번째 죄는 자신의 권력의 절대성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견제하기 위해 그들에게만 허락된 제사를 왕인 나도 드리겠다라는 아사랴의 생각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왕위를 허락하셔서 다윗 왕가에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한 말씀을 수백 년 동안 신실하게 이루어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해야 함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압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의 권력을 드러내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그의 마음과 행동은 그만큼 큰 죄였습니다. 그의 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했기 때문에 1계명을 어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사랴의 경우를 오늘날의 경우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라고 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이 아니라 오직 내가 명예를 얻고 좋은 평판을 얻고 직분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아사랴가 지은 죄와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지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얻을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죄는 그가 힘으로 압도하고 싶었던 제사장 그룹들도 실상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언제나 나를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고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의 임재와 행동이 빠진 관계란 존재할 수 없다. 1대1 관계란 없다. 모든 관계는 예수를 통해 중재된다. 쉽게 말하면 갈등 관계에 있었던 아사랴와 제사장 그룹 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빠진 독립적인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중재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한 진정한 관계 개선이 어렵고 가까워질 수 없으며 아름다운 교제는 요원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두신 장치가 제사장들이라는 믿음이 아사랴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 말에 언제나 예스라고 하지 않는 그들을 두신 목적을 신앙 안에서 성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판단했던 것입니다. 늘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나와 맞지 않는 모두를 무시하면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와 갈등관계에 놓인 사람들을 힘으로만 압도하기 위해 애쓴다면 아사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최적의 조건임을 신뢰하며 그 속에서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 방향입니다. 그들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도 내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감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죄는 교만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고 우시아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고 지금까지의 업적이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만 봐도 교만은 단순히 윤리적인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만 짓는 죄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봅니다. 아담의 첫 범죄가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뱀의 꼬임에 빠졌던 아담의 죄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곧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교만의 본질 때문에 C.S. 루이스는 교만이 죄 중의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교만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죄들은 다 처리해도 이 교만은 끝까지 남아 마지막까지 고개를 쳐듭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흉악한 죄를 저지르면 사회적인 지탄이라도 받겠지만 교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흠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죄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사회적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수입을 나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시간을 들여 봉사하기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런 넉넉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면서도 이 마음에 도덕적 우월감이 자리 잡으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교만이 끝까지 끈질기게 생존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신자가 겸손해지면 그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무엇보다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하도록 만든 다음에 자신이 겸손해진 것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바로 그 순간 교만이 고개를 쳐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자가 이것조차 유혹이라고 느끼고 마음을 다 잡으려고 한다면 이런 내적 갈등에 선하게 반응하고 근신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힘을 다해 여러 훈련을 통해 다른 욕망을 소멸시키고 자기를 비운다고 해도 바로 그때 교만이 슬그머니 머리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에서 헤어져 나오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했던 이사야가 벌벌 떨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 대면한 자신의 지극히 부족하고 죄 많은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실상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낱낱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대해 감히 언급조차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교만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옛날 수도사들이 만든 규칙 중에 수도 규칙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 규칙 제49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끝내라, 자기 말을 많이 하지 말라.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끝내라, 자기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침묵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는 예수 기도를 늘 드렸습니다. 기도하며 많은 말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아주 짧은 기도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렸습니다. 이것이 현재에도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퀴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깨달을 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총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교만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사랴가 모든 것이 불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주신 데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던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조상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들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의 직무를 오랫도록 성실하게 수행했을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속에 이루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또 내가 모든 힘을 갖고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것도 교만임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내가 선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심령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후 8절부터 31절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난맥상을 다룹니다. 먼저 왕이 여럿 바뀝니다. 어떤 왕은 6개월, 어떤 왕은 한 달만 다스리기도 합니다. 정치적 이해가 다른 집단에게 암살당하고 혹 아들대에까지 왕위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를 호세아 8장 4절에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후 왕조가 끝이 납니다. 일찍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예후에게 하나님은 4대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때까지 예후 왕조는 이스라엘을 순조롭게 통치합니다. 요아스 때는 자신들을 공격한 유다의 아마샤를 오히려 추격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허무는 등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여로보암 2세 때는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의 영토에 버금가게 나라의 판도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바로 섬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후가 비록 아합이 수입하여 국가적으로 확장시켰던 바알 신앙은 종식시켰더라도 역시나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유다 쪽으로 민심이 이반될까 싶어 단과 브엘세바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멋대로 절기를 제정하고 레위지파 사람이 아닌 다른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곧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입맛대로 신앙을 왜곡한 죄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늘 자기를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늘 일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기한이 끝나고 5대 스가랴가 왕위에 오르자 불과 6개월 만에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살룸에게 죽고 맙니다. 열왕기하 15장 10절입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살룸은 세 번이나 야베스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여기에 야베스는 아버지가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요단강 동편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길르앗은 아람에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친 아람 당파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부터 떠오르는 강국인 아수르와 화친하느냐 아니면 아람과 화친하느냐에 따라 왕들이 바뀝니다. 반면 왕이 된 지 한 달 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므나엠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19절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엠이 은 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여기에 불은 디글라 빌레셀과 같은 이름입니다. 선의로 맺은 동맹은 아니었습니다. 약탈당하다시피 은 천 달란트를 아수르 왕 불에게 주어서 맺은 동맹입니다. 그 천 달란트도 큰 부자에게서 50세겔씩 강탈하여 낸 돈입니다. 므나엠은 이 방법이 자기 왕위와 나라를 지키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니었습니다. 그 평화도 10년밖에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위로를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이 아니라 거짓 위로였을 뿐입니다. 므나엠의 왕위는 아들 브가히야에게 이어지지만 다시 친아람 당파의 사람인 베가가 브가히야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이 베가는 아람왕 르신과 연합하여 유다의 아하스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명한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신 때가 이때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친 아수르 정권이 무너지자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북쪽 영토와 요단 동편 대부분을 빼앗고 많은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불과 30년 어간에 5명의 왕이 교체되는 혼란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혼란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8장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8절부터 31절까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표현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로 대를 이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도 나라가 당장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당장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 잘못했다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송두리째 거두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무시하고 교만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좋을 대로만 하고 산다면, 나를 앞세우고 늘 보이는 것들만 욕망하고 살아간다면, 막상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지 모를 일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처럼 신앙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이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이고, 부가히아는 여호와께서 눈을 여셨다의 뜻이며, 베가는 여호와께서 눈을 여셨다는 부가히아의 축액형입니다. 이름은 그럴듯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들은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으로 드러난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손과 발로 꾸며가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말씀 앞에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후 왕조가 한 번도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오래 참으심으로 신실하게 이루셨듯이,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뜻을 거두지 않으시고 충만하게 이루시며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스스로 자서전을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그들의 삶이 조명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을 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오늘 짤막짤막하게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들의 삶처럼 우리도 한두 줄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인생이 표현되겠지만, 하나님보다 우리를 우선시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기억되는 교우님들도 없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라고 믿음의 한계를 노출시키는 교우님들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오래 참으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인생의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복된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다 충성된 종이라 여겨주시며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중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하듯 모든 이들에게 선하고 신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더욱 은혜롭고 윤택하기 위해 두신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언제든 나에게 주신 일들을 은혜를 구하며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까지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만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를 앞세워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